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과 구약 예레미야서입니다.
28장 우리가 무태 안전하게 오른 다음에야 그 섬이 몰타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섬 사람들은 우리를 매우 친절하게 대해주었다. 비가 내렸고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그들은 불을 피워놓고 우리를 맞아주었다. 그때 바울이 나뭇가지를 한 무더기 모아서 불 위에 올려놓으려 하자 뜨거운 기운 때문에 독사가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에 매달렸다. 섬 사람들은 뱀이 바울의 손에 매달린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살인자가 틀림없다. 그가 바다에서는 살아나왔지만 정의의 여신이 그를 살려두지 않는구나 라고 서로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뱀을 털어 불 속에 던져버렸고 아무 해도 입지 않았다. 그들은 바울이 부어오르거나 갑자기 쓰러져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그들은 생각을 바꾸어 바울을 신이라고 말하였다. 그곳 가까이에 그 섬의 우두머리 어른인 보블리오의 땅이 있었다. 그는 매우 친절하여 우리를 자기 집으로 맞아들여 사흘 동안 손님으로 잘 대접해 주었다. 보블리오의 아버지는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자리에 누워 있었다. 바울은 그를 찾아가 기도하고 손을 얹어 병을 고쳐 주었다. 그런 일이 있자 그 섬의 다른 병자들도 찾아와서 병 고침을 받았다. 그들은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며 존경을 표시하였고 우리 배가 떠날 때에는 우리가 쓸 물건들을 배에 실어 주었다. 우리는 석 달을 지낸 다음에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에 배를 타고 떠났다. 그 배의 이름은 쌍둥이 신이었다. 그 배의 뱃머리에는 쌍둥이 신의 모습이 새겨져 있었다. 우리는 수라구사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사흘을 머물렀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배를 타고 레기온에 도착하였다. 이튿날 남풍이 불어와 우리는 그 다음날 보디올에 닿았다. 우리는 그곳에서 몇몇 형제를 만나게 되었다. 우리는 그들의 간청으로 이랫동안 함께 지냈다. 우리는 이렇게 하여 로마에 가게 되었다. 로마에 있는 형제들은 우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피온 광장과 새 주막 마을까지 마중을 나왔다. 바울은 그들을 만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용기를 얻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에 바울은 그를 지키는 병사 한 사람과 따로 지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사흘 뒤에 바울은 그곳에 있는 유대 사람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들이 모이자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저는 우리 민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에 어긋나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예루살렘에서 죄인으로 로마 사람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저를 조사하고 나서 놓아주려 하였습니다. 제가 죽임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시저에게 상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자 청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슬에 묶여있는 까닭은 이스라엘의 희망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의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유대로부터 당신에 관한 아무런 편지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에서 온 형제들 가운데 아무도 당신에 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하거나 전하는 것을 들은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서 당신의 생각을 직접 듣고 싶습니다. 이 종파에 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어디에서나 반대의 소리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과 만날 날짜를 정해 두었다가 그날이 되자 많은 사람이 바울이 묵고 있는 곳으로 찾아왔다.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하고 증언하였으며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을 들어가면서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려고 애썼다. 그들 가운데서 어떤 이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믿었지만 어떤 이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이 서로 뜻이 맞지 않아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하자 바울이 이렇게 한마디 덧붙였다. 성령께서 이사야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조상에게 하신 말씀은 아주 적절한 말씀입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뎌졌기 때문에 그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은 아예 감아버렸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그들을 고쳐줄 터인데.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보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귀를 기울여 들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셋방에서 꼬박 두 해를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모두 맞아들였다.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소식을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쳤다. 아무도 그가 하는 일을 막으려 하지 않았다.
예수 나의
여기는 KNLS 월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예레미야서 제18장. 이것은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너는 어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거라. 거기에서 내가 너에게 나의 말을 선포하겠다. 그래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갔더니 토기장이가 마침 물레를 돌리며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빚다가 잘 되지 않으면 그 흙으로 다른 그릇을 빚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이 토기장이와 같이 너희를 다룰 수가 없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안에 있듯이 너희도 내 손안에 있다.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의 뿌리를 뽑아내거나 그들을 부수거나 멸망시키겠다고 말을 하였더라도 그 민족이 내가 경고한 죄악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나는 그들에게 내리려고 생각한 재앙을 거둔다. 그러나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를 세우고 심겠다고 말을 하였더라도 그 백성이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 악한 일을 하기만 하면 나는 그들에게 내리기로 약속한 복을 거둔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내릴 재앙을 마련하고 있으며 너희를 칠 계획도 세우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서 각기 자신의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너희의 행동과 행실을 고쳐라. 네가 이렇게 말하면 그들은 이르기를 그럴 필요가 없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겠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행동하겠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누가 이와 같은 말을 들어보았는지 세상 만민에게 물어보아라. 처녀 이스라엘은 너무 역겨운 일을 저질렀다. 레바논 산의 험준한 바위 봉우리에 눈이 없는 때가 있더냐. 거기에서 흘러내리는 시원한 물줄기가 마르는 일이 있더냐. 그러나 내 백성은 나를 잊어버리고 헛된 우상들에게 분향을 한다. 애프터 걸어온 바른 길을 벗어나서 이정표도 없는 길로 들어섰다. 그들이 사는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영영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니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놀라서 머리를 흔들며 비웃는다. 내가 그들을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흩어버리듯 할 것이며 그들이 재난을 당하는 날 내가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내 얼굴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백성이 나를 두고 이르기를 이제 에레미야를 죽일 계획을 세우자. 이 사람이 없어도 우리에게는 율법을 가르쳐줄 제사장이 있고 지혜를 가르쳐줄 현자가 있으며 말씀을 전하여줄 예언자가 있다. 그러니 어서 우리 혀로 그를 헐뜯자.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무시하여 버리자 합니다. 주님, 저의 호소를 들어주십시오. 원수들이 저를 두고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선을 악으로 갚아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제 목숨을 노려서 함정을 팠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들을 변호한 것,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진노하셨지만 주님의 진노를 풀어드리려고 그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이렇게 배은망덕하니 그들의 아들, 딸들이 굶어 죽거나 전쟁에서 죽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아내들이 아들, 딸들을 잃게 하시고 남편들을 잃어 과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장정들은 전쟁터에서 칼에 찔려 죽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저를 잡으려고 함정을 팠고 제 발을 걸리게 하려고 올가미들을 숨겨놓았으니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약탈하는 자들을 졸지에 보내주셔서 그들의 집집마다 울부짖는 소리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를 죽이려는 그들의 모든 흉계를 주님께서는 다 아시니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허물을 가볍게 다루지도 마십시오.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그들이 주님 앞에서 거꾸러져 죽게 하여 주십시오.
영축을 내 대신 돌아.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내가 갈 때까지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그대의 속에 있는 은사, 곧 그대가 장로의 안수를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그대에게 주신 그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 일들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받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늘 다루는 교훈은 연령이나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간에 모범이 되도록 권면하고 가르치라는 당부가 첫째이고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하여 서로 신앙 성숙을 나타낼 것을 당부합니다. 이렇게 신앙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지도하는 사람은 물론 신앙의 지도를 받는 사람 모두가 구원을 누리게 하라는 구원면입니다. 또 가족처럼 자연스러운 지체 간의 관계는 이런 내적인 성숙이 이루어질 때 자연스럽고 사랑스러운 가족 구성원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역시 이어지는 5장의 내용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이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3장 15절에서 한 것처럼 교회는 단순한 어떤 종교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기도를 맏형으로 둔 가족 공동체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12절에서 13절 말씀 중심으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는 당부입니다. 어떤 사회에서나 원로들이 존경을 받고 귀하게 여겨지는 것은 그들이 가진 인생 속에 터득된 삶의 지혜 때문일 것입니다. 율법에서나 지혜서들이 모두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는 샛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서 19장 32절이고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잠언서 16장 31절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첫 부분에서는 바울의 권면은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12절 상반절에 라는 당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디모데의 연령을 추측해 본다면 35세에서 40세 정도였을 것으로 여겨지고 디모데는 개인의 사견이나 입장으로 교회를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으로 섬기고 있다는 데서 그 말씀을 가르치게 하신 하나님의 권위에서 증거하는 데서 업신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도 경계는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라고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는 사람의 명철은 인간적으로 터득된 노인들의 지혜와 비교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또 여기 쓰인 연소함은 단순히 나이에 국한하지 않고 신앙 연륜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인데 믿음 생활한 것이 많지 않은 아직 영적인 성장보다는 천방지축하는 꽃 열심히 있는 사람들도 물론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대로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마태복음 19장 30절이나 마가복음 10장 31절, 누가복음 13장 30절에 하신 것을 보면 오히려 처음 신앙하는 사람들이 타산적이지 않고 순수한 열심을 갖는다면 타성에 젖어 있는 오래된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더 아름답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신앙 연륜이 적다고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됨을 생각하게 됩니다. 스스로의 주장으로는 불가능하고 오히려 믿음 속에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이유를 연이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12절인데 여기 거론되는 다섯 가지의 덕목에서 본이 될 것을 지적하지만 이 모든 것은 신앙으로 인한 전체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모습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신앙에 모든 분야에서 모범이 된다면 나이나 연륜에 관계없이 업신여김이 아니라 존경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모범이 되라는 덕목들을 간략하게 살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은 바울이 옥중서신 두 곳에서 믿음의 언어생활에 대한 당부를 준 바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4장 29절이고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골로새서 4장 6절에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행실 역시 의미하는 것처럼 상처보다는 위로와 격려를 끼치는 믿음으로 인한 행동 양식입니다. 여기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아가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진 사람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사랑하는 자세로 동료 지체들과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또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자세를 의미하므로 이런 구별된 삶의 이유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정절은 5장 2절에도 나옵니다마는 계산되지 않은 이익을 따지지 않는 이성관계나 물질거래의 청결한 성품을 의미합니다.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본이 되라 했는데 몇 개를 찍어내도 꽃 같은 모양이 나오는 우리의 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주님을 따라 산다면 또 다른 사람의 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도전을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13절 하였지만 우리 모두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도께서 이 역사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러한 도전은 계속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평생 동안 지속되어야만 합니다. 읽는 것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속에 다른 것이 바쁘다는 핑계로 성경을 읽는 것을 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은 진리의 확인입니다. 언제나 성경을 읽으면서 구원하고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합당한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것, 주님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구원하는 것으로 이 권면은 구약의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 있는 심히 패역한 족속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에스겔서 2장 7절 그리고 3장 11절 하신 것을 보면 그러기 전에 백성들에게 권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디모데서에서 경계하는 그릇된 사상에 미혹되지 않고 진리를 바탕한 믿음 위에 든든히 서도록 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4절에서 15절 말씀 중심으로 은사로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당부의 내용이 지켜질 때 어쩌면 앞의 권면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서 이 말씀의 이해가 중요함을 생각하게 합니다. 디모데가 안수를 받을 때 특별한 은사와 함께 받은 예언을 쉽게 생각하지 말고 그 예언에 따라 주신 사명에 마음과 힘을 다하라는 권면입니다. 이 말씀 역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당부이기도 합니다. 너의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14절인데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고 거듭난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 꽃같이 하는 선물, 즉 은사들이 주어졌습니다. 이 은사들은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참고할 수 있겠죠. 그것이 소소하게 여겨지는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이라는 데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영적인 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라는 경계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받은 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지 그것을 소홀히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지 말고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나만의 선물이라면 그것을 근거로 더욱 열심히 충성되게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은사 같은 것은 받은 바 없는데요 할 수 있지만 앞에서 말한 대로 고린도전서 12장 9절을 보면 믿음조차도 은사라고 하였고 따지고 보면 믿음조차도 모든 사람이 가진 것이 아니라는 데서 소중히 여기야 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주어진 것들이 사람의 보기에는 다른 사람의 것들과 비교할 때 하찮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에게는 귀한 것임을 인식하는 데서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하는 15절에 주님의 당부를 듣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16절 말씀 중심으로 자신과 듣는 자를 구원하라는 당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마지막 분도 역시 자신에게로 되돌아옵니다.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신앙에 있어서 자신이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것에서도 나 자신이 함께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나에게는 전혀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치에서 너가 너의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너 자신과 너에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16절의 당부를 우리 각자의 입장에서 들어야만 합니다. 바울의 이런 당부는 이미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자신의 고백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채워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그 살피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가르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도 성경을 읽는 것이 자신의 권면이나 가르침이 진리에 합당한 것인가를 확인하는 것으로 지속해야 할 과제라고 증거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기에서 다가 아닌 것은 이것을 행함으로 너 자신과 너에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최고 절정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내가 확신과 구원을 얻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을 통한 다른 사람의 구원이 함께 연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너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구원과 가르침은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고 계속 확산되어 가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주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구약의 요엘서는 12권의 소선지자 가운데 두 번째로 나오는 책입니다. 요엘서는 유다 백성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경고하면서 회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 심판은 메뚜기 떼와 다른 민족의 습격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도 메뚜기 떼의 습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0장 15절 말씀입니다.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요엘서에 나오는 메뚜기의 습격도 치명적입니다. 요엘 1장 4절 말씀입니다. 팔주인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영어성경 NIV에서는 이렇게 옮겼습니다. 메뚜기 떼가 먹고 남은 것을 왕 메뚜기들이 먹고 왕 메뚜기들이 먹고 남은 것을 새끼 메뚜기들이 먹고 새끼 메뚜기들이 남긴 것들을 다른 메뚜기들이 먹었다. 이것은 네 종류의 다른 메뚜기 떼를 묘사했다기보다는 완전하고도 철저한 파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파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곧이어 다른 민족이 공격에 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할지 요엘 1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요엘서는 이것을 가르켜 여호와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임박한 심판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유다 백성이 저지른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엘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으니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공고합니다. 요엘 2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범죄한 백성을 향해 하나님은 언제나 돌아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좋은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번에는 요한계시록 3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하나님은 이렇듯이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주님.
구약성경에 나오는 아모스 선자는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아모스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양떼를 치던 평범한 목동을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9장으로 구성된 아모스서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는 언급이 40번이나 나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도 기록됐을 때라는 언급을 30번 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아모스 8장 4절부터 6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클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이 말씀은 당시의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압제했다는 뜻입니다.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5절 첫 부분에 나오는 이 구절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월삭과 안식일을 외형적으로는 지키는 척하지만, 즉 몸은 예배드리는 장소에 있지만 마음은 자기 사업, 곧 장사하는 곳에 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5절 중간에 나오는 이 구절은 상대방을 속이는 저울을 의미합니다. 잠언 11장 1절에서 하나님은 속이는 저울을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부자들의 악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클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은은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에게 진 빚을 의미합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빚을 갚지 못하자 그들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신 한 클레 같은 생필품은 값을 많이 받고 팔고, 양식이 필요한 그들에게는 돈을 받고 찌꺼기 밀, 곧 형편없이 품질 낮은 양식을 팔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8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모스서는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하는 경고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몸은 예배드리는 곳에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아모스에서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 거라고 말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랑하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고 돈이며 자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또 바알과 아세라만 섬기는 것이 우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추구하는 것들이 바로 또 다른 우상임을 보여줍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벌하십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듯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는 다음과 같은 소망의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의 손 나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 하여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 하여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오늘 배운 말씀이 저의 마음밭에서 자라서 싹이 나고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옵소서. 지금은 저희가 불완전한 세상에 살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하시고 하나님 계시는 그곳으로 언젠가 저희를 인도하신다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을 지켜주시어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래 주님께 영광 드리고 저희 주변의 많은 사람을 주께 인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놀라우신 기묘자,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